시간 광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사는 천이 나왔는데, 그 천값이 오늘까지 우리 교인들이 주신 금액이 23만 원입니다. 제가 이제 부채금에 원당 한 3천 원씩 한 50명 분을 거칩니다. 15만 원 좀 지치고 됩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나 궁금하실까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47페이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 나는 내가 해 아래서 지혜를 나타내어 수거한 모든 결과를 저가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거한 모든 수거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아멘. 이제까지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신약 성경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부분을 안 건치고 바로 온전한 것에 막 뛰어들어서 난 진리를 다 알았다 뭐 이런 즐거움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모르면서 온전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실망인데 이겁니다. 왜 내가 수고는 내가 했는데 왜 남이 덕을 보느냐. 야구로다 이 말입니다. 수고는 내가 죽도록 수고했는데 왜 남이 덕을 봅니까? 주일날 아침에 우리 김대식 성도님께서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여자 화장실까지 다 청소를 다 합니다. 그건 저는 아침에 와가지고 보지요. 시원합니다. 깨끗함을 느낍니다. 냄새도 향기롭지요. 저는 수고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우리 김대식 성도님께 수고한 것을 내가 이렇게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대식 성도님은 그 화장실 입구에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두는데 100원 쓰기 해가지고 받아 챙겨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화장실 청소할 어떤 보람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계산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적인 거지요. 그래서 김 대선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온전한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온전한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돈 100원을 받질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온전한 걸 압니다. 우기고 또 복음을 압니다 하면서도 평소에 우리가 화가 언제 나느냐 하면은 왜 내가 노동은 내가 했는데 이 노동의 대가만큼 왜 내한테 주어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네. 왜 내한테 돌아올 몫이 중간에 가로채는 자들이 왜 있느냐 이 말이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온전한 입장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왜 이 세상에 나만 있지 않고, 왜 남들도 있느냐?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세상에는 나만 있지 않고, 왜 저들 사람들이 왜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세상은 나만 있어야 이 세상이 통째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내 성격에 맞고, 내 성깔에 맞고, 지금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세상 남의 죽든 말든 내만 배부르면 된다. 여기에 합당한 원리입니다. 남의 죽든 말든 내만 배부르면 돼. 나는 내 편한 게 내 행복이 최고야. 나는 내 행복이 궁극적인 나의 사는 목적이야. 그 말이 온전하고, 그 말이 옳다면, 지금 내 앞에 사람이라는 그러한 아주 그런 종류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없어져야 됩니다. 다 없어지고 나만 달랑 있을 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와 현실과 일치가 되면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살고 싶고 남들이 다 귀찮고 다 죽고 남들 다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분명히 내 앞에 여러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고 같이 살고 있고 내가 속도 이용하면 막 그 걸려가지고 멈추기 하고 딱지 떼고 분명히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인생을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못 살고 있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분적으로 밖에 모르면서 마치 온전한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그들먹거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 전도자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때 우리는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나 응? 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과정 이러한 절차를 누라 하면 안 된다 말이야. 이걸 반드시 통과해서 해야 된다. 특히 그저 여기에 여기 22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이게 부분적이거든요. 평생을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뿐이다. 심지어 그 23절에 보면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밤에도 내일 자고 난 뒤에 일 때문에 걱정이 돼가 밤에는 밤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요새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밤잠을 못 자요. 일본하고 크로아티아 10시에 하지 1시에 호주하고 브라질 하지 4시에 프랑스하고 우리 붉은 악마가 붙지 대한민국과 붙지 이 잠잘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전번에 축구할 때도 아예 안 봤습니다. 아예 보질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해야 왜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냐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정말 우리나라가 우승하려면 우리나라 축구팀만 있고 나머지 축구팀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왜 있어서 근심하느냐. 그 근심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이 부분적으로 모를 때는 가짜는 내놓고 진짜백이 자기는 자꾸 감추는 거예요. 자꾸 감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꾸 앞에 내놓는 것은 남한테 들켜도 상관없는 것만 내놓고 진짜 중요한 자기의 그 본 모습은 자꾸 감춥니다. 그러니까 피는 내놓고 광은 안 내놓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다고는 안 내놓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도자는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의 광을 내놓으면서 왜 이게 꽝이냐 내놓는 겁니다. 나는 귀하려고 여기 있는데 나라는 것이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왜 나보다 더 귀한 나조차도 내가 행복하게 못 만드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귀한 나조차도 왜 하나님은 나를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광을 꽝으로 만들고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닌 수고와 슬픔 만으로 이렇게 만드느냐 말이죠. 그것은 분명히 이것은 온전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부분적으로 인생을 탐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뭐냐 헛된 것이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22절에 마음에 애쓰는 것이 소득이 무엇이냐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더 기가 찰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는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고 큰 해로다. 수고는 내가 수고했는데 그 덕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전부 다 덕으로 돌아갔을 때 그럼 내가 수고한 것이 너무나 낭패로 끝나니까 내가 괴로움이 크다 이 말이죠. 이것은 나에게 큰 해가 된다. 내가 괴로움 미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온전한 때에 가야 됩니다. 그럼 온전한 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여러분 13장 하면 사랑장이라고 유명한 장이 있죠.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그려 버렸다. 우리가 이제는 그물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온전한 게 뭐냐 하면 사랑이다. 사랑. 그 옛날 내가 수고한 그것이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희희낭낭으로 이게 전가될 때 그때 부분적으로 알 때는 엄청 화를 낸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살 마음도 안 납니다. 이래가지고 뭐 인생 살 무슨 보람이 있냐 말이죠. 수고한 데도 딱딱 내한테 딱딱 굴러 들어와야 내가 살 희망과 보람을 힘을 느끼겠는데 백날 수고해봐도 남이 가가지고 백날 수고해도 남이 가져가고 그게 뭐냐.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어린아이 같이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태도인 겁니다. 그 TV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그 대목을 보면 그 특징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특징을 보면 꼭 여자는 열심히 애를 써놓으면 남자가 와가지고 등쳐먹고 노름해가 다 날리고 지집질해가 다 날리고 자기는 아새끼 다 키워놓으면 나중에 와가지고 그 애 전부 다 저쪽에서 다 가져가고 젖어서 호강하고 여자는 맨날 수고하고 결국 마지막에 남자가 갈 데 없어가 늙어 빠져가가지고 나 받아줄래 이렇게 늙어 80 넘어가 나 70 넘어 들어가 나 받아줄래. 근데 파일럿은 그것도 받아준다고요. 속이상해서 못 봐요. 속이상해서 뭐지? 근데 그게 실화거든요. 그게 실화라고 꾸미는 게 실화입니다. 속이 쳐불어서 못 보다고요. 저게 무슨 정입니까? 그게 무슨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까? 이 도대체 이 세상의 구조가 진짜 온전하게 어떤 구조가 짜여져 있기에 미처 내가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층들로 그런 지층들로 구조들로 이렇게 꽉 짜있는지 그걸 보고 야 참 인생은 산다 아무리 살아도 정말 그 저 인생을 살면서 온전한 것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 탄식이 되죠. 시편 90편 9절을 보면 장례식장에 자주 등장하는 대목이 이 대목이 나옵니다. 장례식장에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의 날아가네요. 이 대목에서 제가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70평생 80평생 살면서 기껏 내놓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우리께 희망이 있다면 뭐냐 우리가 날아간다 이 대목이에요. 우리가 날아간다 이 대목을 옛날에는 그걸 내가 놓쳤어요. 이 우리 인생은 날아간다는 걸 놓쳤는데 최근에 와서 그게 실감나는 것이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톰이라는 만화에 보면 아톰 이래 가지고 날아간다고 마징가 세트가 이래 가면 날아가 공중으로 막 날아간다고. 지금 인생에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인생이죠. 이동하는 인생을 만약에 탁 잔다면 그거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날아가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 날아가는 것에 영 마음이 안 차서 이 날아간 놈은 어떻게 날아가는가 한번 잡아볼까 싶어서 그걸 딱 고정적으로 존재를 딱 고정시켜버리면 고정시켜 딱 보면 그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냥 날아가게 보내보세요. 잡지 말고 뭔가 끌려가면 날아가야 돼요. 잡지 말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런 어려운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부분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계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파편들이에요. 파편들 조각 그 모자이크의 퍼즐의 하나의 조각들입니다. 그 퍼즐을 할 때 애들 노는 퍼즐을 할 때 그 모나리자 그림 같은 것을 퍼즐 이렇게 보면 도대체 내가 누구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그 모나리자의 그 미소 짓는 여인의 하나의 귀 바퀴 귀가 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손을 잡았는데 손에서도 손 엄지손가락 부분 그 미술 그 대목 그림의 그 대목일 수도 있고 뒤에 있는 살이 있는 희미한 배경일 수도 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어이 이 아저씨 왜요? 당신은 왜 남아 있어야 될 것을 왜 당신은 내비 왜 삽니까? 우리는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비교하느냐? 왜 비교하느냐? 사람이 수고와 슬픔 뿐인 이유가 뭐냐 하면 비교 때문에 비교. 비교 때문에 그렇다. 비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것을 남이 다 가져간다면 내가 수고한 것도 남이 가져가는 것은 슬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수고한 것을 남들이 가져가는데 그 사람 수고한 것은 그 사람 본인이 희희장담거리면서 본인이 즐거워하니까 그 사람하고 내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지 못하고 나 혼자 고생하느냐 라는 이러한 분통 같은 게 터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부분 부분 조각조각 하나의 조각조각들을 같은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할들이 이쪽은 이쪽 역할 저쪽은 저쪽 역할 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슬픈 이야기가 나오죠. 어릴 때부터 소경된 자가 길을 지나갈 때 제자들은 그 소경된 자를 최근에 얘기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저 양반은 왜 소경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되었습니까? 아니면 조상이 죄를 지어서 벌 받아서 이렇게 소경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우리도 장애자들 보면 비교하잖아요. 저는 요새 신체적 장애자까지 보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 장애자까지 다 봅니다. 정신적 장애자. 예, 붉은 악마들 보면 정신적 뭐 장애자 같아. 그게 하나의 게임인데. 예. 이 게임이거든요. 하나의 우연이다, 말이야, 우연. 우연이 조합이에요. 자책골 지었다고 세상에 건축가 사람 죽이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하나의 게임인데. 장기 잘못 뜨면 옆에서 죽이봅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왜 다른 나라는 축구를 잘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축구를 못했어야 되겠냐? 뭐든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 뿐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양반은 왜 누구 때문에 소경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소경한테 돌아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묻는 제자들을 보고 문제 삼습니다. 저 사람은 조상 죄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된 것도 아니고 뭐 이 두 마음만 해도 이미 여기 이쪽이 소경이죠. 그렇게 묻는 제자들이 소경되어 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되었다. 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교 대상이 아니다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되었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박아놔야 이 세상에 그 소경으로서 산채 박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소경이 된 사람은 소경이 아니고 저 사람 왜 소경됐냐고 비양양 그런 놈들이 소경이다 이런 이야기 하신다. 이게 바로 온전한 것 모든 것을 온전한 위치에서 볼 때 그것이 발각됩니다. 더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허로 지냈습니다. 흙이다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흙으로,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가 흙으로 되었는데 평소에 우리가 흙덩이인 것을 언제쯤 압니까? 나는 흙덩이다. 나는 흙이 움직이는 뿐이다. 언제 압니까? 모릅니다. 이건 죽을 때 그 관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알죠. 흙이구나. 나는 흙에 불과한구나. 평소에는 그걸 몰라요. 그만큼 우리 온전한 것을 이야기해도 옆에 있어도 온전한 것을 몰라요. 그것은 뭐냐? 아직도 우리는 부분적인 것에 너무 저촉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적이 되다 보니까 옆에 부분하고 내 부분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자꾸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그러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불평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수고하는 것은 내가 했는데 왜 그것을 수고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 그걸 뺏어가느냐. 그렇다면 나는 이 괴로움 미치겠다. 정말 실망스럽다. 이 대목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망과 실망 속에서 이런 실망과 실망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보다 우리보다 더 크게 우리 보기에 진짜 실망스럽다고 인생을 사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온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생한 것이 아니고 남한테 온전한 것을 보여주려고 해서다 보니까 남들로부터 참 슬픈 인생을 살았다는 그 평가를 받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적인 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겪는다는 거예요. 겪을 때 그러면 해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교하지 마세요. 하도 비교하지 마라. 그럼 비교 안 하면 어떻게 사는가? 내가 여기 이런 모습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보면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결혼 안 한 이유가 뭐냐? 이제 온전 우리 교회는 진짜 온전한 걸 아시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이유를 보면 전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왔다 지금 온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남자가 또 있지만 만약에 결혼 안 한 것이 정상이라면 남자 같으면 남자만 있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있고 분명히 여자가 있다는 말은 서로가 친하게 지내는 말이거든요. 서로 친하게 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결혼 억지로하라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이 왜 나에게 나와 다른 상대방이 왜 있느냐를 다시 한번 비교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온전한 것 가운데서 한번 용납해주고 받아주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공부를 되게 못한 자식이 있다. 나가 죽어라 이렇게 아니라 왜 공부 못한 자식이 왜 있느냐 그걸 용납해주면서 뭔가 공부 못하면서도 내가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내 되돌아보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남들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교라는 그 낙하움이 없어지고 소망과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상대방이 있는데 우리는 상대방을 생각 안 하고 나 행복 위주로 꾸준히 버티고 살아왔었습니다. 남을 원수 취급하고 나에게는 무나 관대한 인생 그것이 다 비교 때문에 생긴 미사오니 이제는 온전한 사랑의 입장에서 각자 각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있음을 서로 용납하고 존경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6장 합시다. 506장입니다.
예수 날 미워하면 그는